예,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지난 어제 새벽에는 예배에 대해 살펴봤어요. 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두 사람을 통해 두 가지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 두 번째는 바로 올바른 삶입니다. 다 같이 올바른 삶. 오늘 보면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액정에 준비되나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정말 에녹은 복된 사람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에녹이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창세기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뭐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에녹의 삶을 인정하시는 거죠. 에녹 한 개인만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에녹의 삶을 인정함으로 에녹 이후에 사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데 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인정을 받아 천국으로 갔는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에녹의 삶을 인정하고 받으신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바로 이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올바른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힌 이단이 있다면, 요즘 신천지 같은 이단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 영은 거룩하지만 몸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뭘 자동적으로 부인하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심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신 그 몸을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현설, 몸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몸이 아니다. 영지주의. 초대교회가 이 영지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을 볼수 있어요. 요한 1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영지주의는 없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를 괴롭힌 이 이단이 아무런 교회를 지금도 공격하지 않고 있는가? 천만에요. 모든 이단의 활동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왜요? 그 이단의 뒤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영지주의로 공격했던 이 사탄은 지금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공격하고 있는가? 아주 영지주의보다 더 깊은 이원론주의로 공격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이원론주의. 이 이원론주의는 뭐냐? 교회는 거룩하지만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지금 이 공식을 뚜렷하게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저 잠재되어 있는 생각들을 보세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원론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거룩하지만 교회 바깥의 세상은 악하다. 제가 영안교회에 부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여집사님이 아주 교회 열심인 여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날짜를 잡고 제 목양실에 들어오셨는데 이 여자분이 이따만한 아주 진한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대화 내내 눈동자가 안 보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눈동자가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웬만하면 지금 햇볕도 없는데 벗으시지요. 그랬더니 예, 제가 벗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벗는데 보니까 눈이 시퍼래요. 뭐 제가 목회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아, 한바탕 했구나. 이 집사님이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 이분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가 휴지를 갖다 드리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흥사가 대구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대구까지 출퇴근하는 겁니다. 부흥회. 오전 집회도 가고 저녁 집회도 가고 뭐 그 당시에 한 10여 년 전 얘기니까 굉장히 그 집회가 길었거든요. 마치고 돌아오니까 뭐 밤 12시고 저녁밥은 도저히 못 해주죠. 아침에도 일찍 가야 되니까 아침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근데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부인이 교회 가는 거는 인정을 해주고 허용을 했는데 교회 잘 안 나오는 분이에요. 그저 1년에 한 몇 번 하나님께 무난 인사 나오는 정도,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붙은 것 같아요. 내가 너 교회 나가라고 허용을 해줬지만 밥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밥을 날마다 안 해줬나? 지금은 특별한 기간 아니가? 막 이러고 언쟁을 주고받다가 부흥회 때 은혜는 받았겠다. 마지막에 감정이 격해져서 이 부인이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런 거. 그러니까 남편이 뭐 교회는 잘 안 나가도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그냥 눈을 때린 거예요. 지금 제 앞에서 울면서 목사님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되는 거냐고 이런 인간하고 살아야 되냐고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집사님을 위로해 줄까? 제가 이래 봬도 사람을 참 잘 위로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눈물이 좀 거쳐서 집사님, 집사님 남편 그만하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예? 저 같으면 양눈 다 때렸을 겁니다. 아, 어디다 대고 사탄이냐고. 제가 그 일을 계기로 우리 교회에 뭘 했는가? 암행어사 신방을 만들었어요. 이 암행어사 신방은 그냥 뭐 날짜를 잡고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역자, 부교역자 한 명 데리고 불시에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열심인 성도들 집을 그냥 신방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가 실제로 냉장고 문 다 열어보고 애들 속옷 다 뒤져보고 화장실 다 열어보고 그 암행어사 신방에 걸리면 제가 6개월 봉사 정지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6개월 있다가 여성교회 회원들이 때로 몰려왔더라고요. 몰려와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일 다 하고 언제 주님 섬깁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정색을 하고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들, 그런 일이라니요. 그런 일이라니요. 여러분, 이것이 이원론주의에 빠진 거예요. 교회 봉사는 거룩하지만 가정의 살림은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봉사는 중요하지만 직장에서는 대충 해도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원론주의예요.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부끄럽게도 신학교 졸업하고 한국에서 이 말을 뜻을 몰랐어요. 유학 가서 헬라어로 이 본문을 공부하다가 비로소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하신다. 사람이 촛불 등불을 켜서 말 배 아래 두면 말이 뜨거워 뛰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이렇게 번역되어야 돼요. 말박. 말박이 어려우면 대박. 여긴 젊어 그런지 대박도 못 알아듣네. 대박도 못 알아들으면 빡겠어. 곡식을 다는 용기예요. 한 말, 한 대. 여러분, 빡겠어를 엎어놓고 그 안에 등불을 켜고 빡겠어를 각 엎어놓습니다. 말 아래 두는 거예요. 빡겠어 안에 등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빡겠어 말박아는 환한데 밖은 깜깜해요. 시간이 지나며 산소가 모자라 그 등불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형편이에요. 한국교회는 여러분, 교회 안에 열심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만드셨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왜 구원했는가? 교회 안의 활동과 봉사와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세운 이유는 저 세상 말박 바깥의 세상을 비추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교회 봉사가 어려워요? 살림이 어려워요? 저는 여자분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교회 봉사가 어렵다 그러지만 교제하는 기쁨도 있고 뭐 사람들 알아도 주고 목사님이 인정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살림은 표도 안 나요.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또 설거지하고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 성도는 구원받고 10년 지났는데 살림을 못하고 요리를 못하면 저는 그 여자분은 믿음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살림을 정성을 다해 해보세요.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 키워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겨보세요. 한국 교회는 여자가 많죠. 여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여자가 많았어요. 남편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나서 남편들이 다 돌아왔어요. 왜? 살림을 잘하니까. 남편을 존중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자가 약간 더 많은데 그 이유는 호레비보다 과부가 약간 더 많아서 그래요.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와요. 하루는 한 집사님이 저를 식사 초대하셨어요. 근데 뭐 10년도 더 된 아주 오래전인데 일식집인데 이 코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자연산 도미에다가 자연산 송이 막 나오는데 전 또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까? 그래서 화장실 간다 그러고 중간에 나와서 물어봤더니 20만 원이래요. 또 궁금해져요. 그 집사님은 공무원인데 돈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닌데 아무리 목사지만 너무 비싼 식사를 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뭔 일 있어요? 혹시 로또 맞으셨어요? 뭐 로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더니 예, 로또 쫓아가니라. 저는 뭐 로또를 한 번도 안 사봤는데요. 아니래요. 제가 자꾸 물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목사님 그냥 드세요. 제가 안 생겨도 될 돈이 좀 생겼어요. 아, 공무원에게 안 생겨도 될 돈이 또 뭔가? 제가 물었더니요, 이분이 뇌물을 받으신 거예요. 제법 큰 금액의 뇌물을 받았는데 이 뇌물을 받은 걸로 11조를 드리자니 좀 캥기고 그냥 다 먹자니 하나님이 치실 것 같고 그래 고민하여 지금 제 식사 사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저는 졸지에 공범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번 새벽기도 주제가 그의 백성이 되는 건데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제발 찬송 좀 부르지 마라. 내가 듣기 싫다. 안 들을란다.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들을 거야. 아니, 아예 교회 나오지를 마라.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저 유명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원과 칭의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인 적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교회 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배 교회에 돌아가면 예배 끝나면 예배가 끝났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단어예요. 왜요? 제물은 죽여서 각을 떠서 드려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예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무슨 얘기냐? 집에서 살림하고 바깥에 가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산 제물을 드리듯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직장 가서 업무 시간에 절대 성경 못 읽게 해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나는 환상을 본다고, 나 좀 뇌물 받고 싶다고. 어떤 뇌물이냐 하면 막 중소기업에 사업에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만 가면 막 기업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요셉처럼 너무너무 성실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그걸 소문이 나가지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목사님 영안교회 청년 한 명만 보내주세요 하고 봉투 받아보는 거. 아, 상상도 못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설교를 어렵게 하는 목사예요.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지만 저는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기 전에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설교가 하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 이 얘기도 다 해요, 성도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보다 훨씬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회보다 설교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 가정에서 제가 한 여자의 남편 노릇과 두 아이의 아버지 노릇하는 거예요. 제가 청산유수 같은 설교를 쏟아낸다고 해도 집에 가서 악하고 한번 터뜨리는 순간 제 10년 설교는 다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종종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부러워하는 분이 많아요. 사모님은 좋겠어요. 저렇게 젠틀한 목사님과 영성 깊은 목사님하고 사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로 끝내요. 살아봐. 살아봐. 여러분 어려워요. 산 제사예요. 전 여자가 그렇게 어려운 존재인 줄 모르고 결혼했어요. 여자 비위 맞추는 게 주님 비위 맞추는 것보다 어렵더라고. 그래도 해야 돼요. 산 제물. 저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가정을 그래서 가장 많이 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이라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직분자 세우지 않아요. 제가 염탐을 해요. 아이들 불러 물어보고 아버지 어떠냐 뭐 설정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다 종합을 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올바른 삶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요? 우리는 삶을 몸으로 살잖아요.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째려보고 몸으로 포옹하고 몸으로 남을 때리고 몸으로 다 살잖아요. 이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교회 바깥에서 이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에녹 같은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림을 게을리 하셨다면 오늘부터 돌아가서 회개하시고 살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남자들이 아멘하죠 이럴 때? 여자들이 아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이고 여자들 아멘 안 하네요. 다시 한번 아멘입니까? 예. 남자 여러분들 여자를 도와주세요. 저는 유학생할 때 우리 집사람도 공부하고 저도 공부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피아니스트인데 뭐 연주활동을 하는 사람이지. 유학생활 10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한 번도 집사람에게 안 시켰어요. 제가 다 했어요. 제 자랑 같지만 이 말씀 깨닫고.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저를 사랑해요 지금. 한 번도 아침에 신경질 내면서 깨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다 태권도를 보내서 4단, 3단, 6살 때 막 보냈어요. 새벽에 5시에 깨워가지고 8시에 재웠죠. 그 아이의 소원이 9시에 자보는 거 막 소원이었어요. 억지로 안 깨운 적 없어요. 제가 들어가서 다 마사지를 해줘요. 다리를 주물러주고 팔을 쭉 펴게 해주면 벌떡 일어나요. 뭐 그렇게 아이들 공부시키나요? 우리 집 호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호입니다. 뭐 흉내 내셔도 돼요. 아들아, 우린 아들만 둘이거든요. 아들아, 놀아라. 그게 호예요. 놀아라. 그래도 다 좋은 대학 갔어요. 잘 살아내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정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주가 정말 요셉같이 여러분을 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의 주인이라면 종업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세청장상 받은 분들도 나오고 세금 잘 내서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교회와 충성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 보고 수요예배 나오지 마라고 그래요. 집사님 수요예배 나오지 말고 돈 벌어. 그래서 헌금해. 그래도 시간 되면 나와요. 다 나오지 마라고 그래도 나오죠.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올바른 예배, 올바른 삶, 마지막 세 번째로 올바른 순종입니다. 다 같이 올바른 순종. 노아의 순종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홍수로 이 땅을 썰어버릴 테니까 저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래요. 북한산 꼭대기에다가. 작은 배라면 지을 수 있겠죠, 나도. 그런데 그 배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항공모함 수준의 배였잖아요. 100년 동안 지어야 되잖아요. 내 전 재산과 내 모든 청춘을 다 들여서 지어야 되는 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찌 순종하기가 쉬웠겠나요? 날마다 배를 지어러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족들하고 일꾼들 데리고 산위로 올라가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저 바보 좀 보라고, 바보 좀 보라고.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얘기를 오늘 본문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 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지 못하는 일. 이게 뭔 얘기일까? 신학자들에 의하면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비가 안 왔대요. 홍수 이후에 비가 왔어요. 홍수 때부터. 그러면 그전에는 농사를 뭐로 지었는가? 안개와 이슬로 지었다는 거죠. 전 사실 그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대학에서 고고학을 조금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믿게 됐어요. 광야에 가보면 비가 안 와요, 분명히. 그런데 거기 풀이 자라고 있어. 양이 뜯을 풀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기한데 어느 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우리가 다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밤에 비가 온 줄 알았어요. 땅이 촥 젖어 있는 거예요. 밤에 비가 왔다고 그랬더니 거기 이스라엘 교수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게 이슬이래요, 이슬. 이슬이 땅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광야에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풀들이 자라요. 우리는 지금 쓰나미도 알고 홍수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릴 거다 그러면 저희들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한 번도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고하심으로 받아서 자기 집을 구원하고 세상, 믿지 않는 세상을 정죄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 자라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명백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담할 필요 없어요. 명백해요, 그 말씀. 여러분, 그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적으로 맞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11조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뭘 말할 게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이 되나요? 세금 내고 그 10분의 1 내가 다 써도 날마다 돈이 모자라는데 하나님은 10의 1조를 바치라고 그래요. 요즘 뭐 한국교회 11조를 뭐 그게 율법이다 아니다. 저는 그 동기가 의심스러워요. 왜요? 구약의 율법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바친 게 아니라 10의 2.3조를 바쳤거든요. 우리가 복음에 있으면 율법보다 못해야 합니까? 순종이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에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노아와 같이 자기 집안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단한 평신도들이 많아요. 제가 제자훈련을 한 20년 이렇게 했더니 제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한 분, 7살 난 아들 데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요.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저 봉급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교회 충성하면서 목자 노릇하면서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기호했는지 만날 때마다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근데 하루는 그 집사님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가 집 앞에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서 손 탁 들고 건너는데 신호를 어긴 트럭이 와서 덮쳐버린 거예요.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백병원으로 옮겼대요. 마침 백병원 원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 제가 전화를 하고 뛰어 올라갔어요. 10분도 안 돼 뛰어 올라갔는데 이미 죽었어요. 트럭바퀴가 머리로 지나갔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온 교회가 다 슬픔에 빠져 장례를 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그 청년은 참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호르몬이 모시고 학교도 많이 다니지 않고 직장도 안 좋아서 트럭 하나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런 사고를 낸 거예요. 바로 구속이죠. 이 집사님이 둘이 무릎을 꿇고 와서 비는 그 모자를 앞에 놓고 아무 돈 한 푼 받지 않고 합의서를 써줬어요. 조건도 아닌 부탁 딱 하나를 했습니다. 마침 그 다음 주간이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전도대회를 하는데 새 생명 축제였어요. 사흘간. 부탁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 사흘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새 생명 축제를 설명하며 울죠. 눈물을 흘리며 거기만 참석해달라고. 그리고 합의서를 써줬어요. 그 모자가 새 생명 축제에 나왔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여기는 세례죠. 우리는 침례를 줘요. 물에 잠그는 침례를 받고 지금 우리 교회 집사가 되었어요. 주일날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보면 그 두 사람 모자를 앉혀놓고 부부가 성경책 찾아주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집에 가서 저에게 물었어요. 너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니?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괜찮냐고.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팍 우는 거예요. 목사님 왜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예배드리다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펑펑 울면서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쉽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 공짜로 얻는다고 여러분 과연 복음의 길이 쉬운 길인가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가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순종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노아의 결론을 압니다. 온 인류는 멸망했지만 노아와 그 식구들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통해, 올바른 삶을 통해, 올바른 순종을 통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다른 모든 제목 기도하기 전에 혹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적하는 부분이 계신가요? 교회 생활 말고요. 여러분의 나쁜 습관이나 아무도 모르게 감춰놓은 잘못된 삶들 오늘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 제게 다가오셔서 저를 안수해 주시고 주님 저의 삶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내 가정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처 준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붙들고